창세기 39번 메시지 부르심받은 동기와 힘.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3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온전한 한 명의 단체적인 사람으로 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단락에 올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온전히 분리된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한 명이 온전한 단체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온전한 한 단위의 일부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세 종류의 분리된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온전한 한 체험의 세 방면들입니다. 첫째 방면, 아브라함의 체험.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완전한 체험의 첫째 방면을 보겠습니다. 이 방면은 아브라함의 생활에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온전한 체험의 첫째 방면을 설명해 줍니다. 그의 체험은 부르심을 받음에서 시작되어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통과하여 은혜를 입음에 이릅니다. 부르심 받음. 그의 체험에서 먼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 기원되거나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창시자였습니다. 동기와 힘.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동기와 힘도 부르심을 받은 자 편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부르신 자 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었던 동기와 힘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왔습니다. 이 동기와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그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한 세 가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한 동기와 힘의 첫째 방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국의 대통령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방문한다면 당신은 매우 기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밤새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스데반은 핍박자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으며 이 구절 외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한 다른 구절은 없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있을 때 영광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는 동안 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쳤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핍박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었으며 큰 기쁨이기까지 했습니다. 핍박받는 것과 영광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한 나타남이 없었다면 그의 환경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원칙으로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심으로써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강한 배경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히브리어로 갈대아는 귀신을 뜻합니다. 갈대아는 귀신으로 가득한 귀신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 우상들의 뒤에는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에를 뜻합니다. 지도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땅은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라는 두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대평원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거처가 귀신이 가득한 곳이었을 뿐 아니라 두 개의 큰 강에 의해 자란된 곳이었음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른 어떤 사람도 그런 곳을 떠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들을 붙잡고 있고 큰 강으로 자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적인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배경이 이처럼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에 대한 그림이며 설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갈대아에 있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은 모든 고등학교가 귀신으로 가득 찬 갈대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은 마약을 팔며 당신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작은 귀신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와 다를 수 있느냐? 내가 만일 우리와 다르다면 어디로 가겠느냐? 너를 여기에 붙잡아 두는 두 개의 큰 강이 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 가끔 남편이 아내에게 귀신이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귀신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하자마자 귀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혼하는 젊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를 사랑하는 어느 청년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젊은 여자는 수많은 친척들과 친구들로 구성된 거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모두는 귀신과 같습니다. 만일 이 청년이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는 귀신의 영역 안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내게 온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여자가 예쁘고 훌륭하고 친절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여자의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 여자 자신과 결혼할 뿐 아니라 그 여자의 모든 배경과도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신 같은 배경을 가진 여자와 결혼한 후에 당신은 자신이 갈대아에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귀신들이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청년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쉽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것은 구원받고 하늘에 가기를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것은 당신의 배경과 종교와 환경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라 뒤에는 많은 귀신들이 있었을 것이며 이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나오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천사나 위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나타남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도록 자극하는 큰 격려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음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다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인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따랐습니다. 나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던 예수님이 큰 빛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 그 큰 빛에 이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부르실 때 그들은 그분께 이끌렸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그들을 부른 분은 가난한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처럼 영광의 하나님은 큰 강에 의해 자단된 귀신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원칙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나타나심의 체험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당신이 다만 복음 전파를 듣고 머리를 끄덕이며 죄인임을 자백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나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영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이나 구원받은 해까지도 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깊은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때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참된 체험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배경과 환경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당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 영광 안에 계신 살아있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분의 분별하심이었고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나타나심으로써 그분은 당신을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분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브라함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이 나타나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한 동기와 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경과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이끄심과 자극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동기와 힘의 둘째 방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부르심은 말씀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말씀하심, 곧 우리 영안에 있는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의식이 깊은 속에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학생일 때 주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학위를 얻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님은 무슨 목적이냐?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장래에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주님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장래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쁘고 비참한가를 보라. 어떤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반응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너는 내가 예수라는 것을 모르느냐. 나는 너를 비참한 상태에서 구출하기 원한다. 기꺼이 나를 택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은 너는 내가 살아있는 자임을 모르느냐.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자의 입에서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부르심받고 구원받을 때 당신에게 나타나신 살아계신 예수님에게서 들은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을 포함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미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내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친이나 아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버림받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비록 구원받은 사람이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하심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도 깊은 속에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결코 그분의 나타나심과 자기에게 말씀하심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게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있지만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교리의 전파만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한번 그들의 깊은 속에서부터 살아계신 영에 의한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한 동기와 힘의 셋째 방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부분의 말씀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괴롭히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약속입니다. 만일 그분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 또한 약속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대부분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 영광의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약속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셨음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은 만일 내 본토를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한 땅을 갖고 계셨습니다.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도 좋은 땅의 약속을 암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본토를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나를 위한 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분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로 하여금 본토를 떠나게 한 자극제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배경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에는 혈족으로 구성된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족을 이루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바벨과 반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울 때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낼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민족을 이룰 필요가 없다. 내가 내게서 나온 민족을 형성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큰 민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와 내세의 천년왕국과 영세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첫째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속한 부분이고 둘째는 땅에 속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은 천국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왕들로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땅에 속한 부분은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장래 유대인들로 구성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의 교회와 장래의 천년왕국과 영원 안의 새하늘과 새 땅 모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에 포함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케 됩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의 이름 외에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창대케 된 이름은 없습니다. 그는 큰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며 교회의 아버지이며 천년왕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영혼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창대케 된 이름을 가진 큰 민족인가. 부르신 자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 곧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축복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 축복이 결국 그 영의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은 하나님 자신이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뜻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에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서 아브라함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아담 족속을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아담의 모든 족속에게로 또다시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아브라함으로 돌이키셨고 결국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서 피조된 족속에게로 다시 돌이키셨습니다. 이 새로운 전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사로잡혔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돌이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축복으로 너에게 줄 뿐 아니라 너로 비참한 모든 아담 족속에게 축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 함께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이 역방향 전환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방향 전환으로 말미암아 여러 민족들에게서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볼 때 지난 25세기 동안 즉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회파한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저주한 모든 나라와 백성과 종족과 개인들은 저주를 받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축복한 사람은 모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사상의 지도자들 중에서 히틀러처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도운 이후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인 청년 시절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읽을 때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마치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로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년 후에 나는 갈라디아서 3장의 도움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전파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세 항목,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과 그를 축복하시는 것과 그로 땅의 모든 족속에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큰 민족은 왕국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 영,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왕국을 위해 회개한 후에 우리는 그 영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 영의 약속이며 복음의 축복입니다. 셋째 항목에 올 때 이 축복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암시함.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은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 다스리는 문제이고 축복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영 안에 있는 형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거듭난 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가를 묻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해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서는 다스림이 먼저이고 형상이 나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서는 형상이 먼저이고 다스림이 나중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약속, 복음, 성취의 내용이 동일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약속, 복음, 성취에 있어서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아담과 함께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는 두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과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심.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다스림이 있는 민족이 먼저 언급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나중에 언급됩니다. 복음, 믿는 이들과 함께함.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복음에는 먼저 왕국을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다스림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영접함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을 위한 것입니다. 성취 새 예루살렘에서 또한 우리는 동일한 내용을 성취인 새 예루살렘에서 봅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계곡과 같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계곡과 같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1절과 18절 하반절은 새 예루살렘 전체가 계곡처럼 빛난다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성곽은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계곡입니다. 이것은 이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을 표현할 것임을 뜻합니다. 더욱이 이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다스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형상을 주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하심 안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깊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왕국이요 다스림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에게 틀린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잘못된 전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를 원래의 목적 안으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참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약속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는 지금 그분을 대표하기 위해 왕국 안에 있으며 그분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